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사오니 회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함으로 바라며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양대 기둥이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으심이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 백성들에 대한 죄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은혜의 깊은 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아침 일찍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도 옆으로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누가 주님의 그 몸을 옮겨 놓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반대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서 주님의 무덤이 텅 비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빈 무덤을 만들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군병들로 하여금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지키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지키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사도들이 얼마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섰을 때에 그들이 가져간 주님의 시신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실제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다 옮겨놓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라는 주제를 지난주간 특별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가는 자신들도 어떠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으로 배웠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군병들을 제압하고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법정에 간다면 그 어떠한 판사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처음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전파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이라는 이 사실이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다 옮겨놓고 나중에 거짓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한동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들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는 천사의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무덤을 앓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주님이 무덤에서 빠져나가시도록 그렇게 굴려놓은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주님은 돌에 맡겨서 무덤을 빠져나가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 많았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주님의 무덤이 열려있느니라, 비어있느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인 기록들과 또 신실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가장 합리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미국 TV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았다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처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소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J.C. 라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한때 로마를 지배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한동안 로마를 통치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이시 라엘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살아있었다는 그 증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시도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떠한 권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 백성들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죠.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모든 검찰과 모든 경찰의 힘과 또 국정원과 정부 조직들을 다 동원해서 또 명백한 증거를 찾으면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에 결코 발을 붙이지 못할 텐데 그들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들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죠. 사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가할 뿐 그 진리를 구부러뜨리거나 그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설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추수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추수하기에 앞서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추수를 시작했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첫 추수를 한다는 것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본격적인 추수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의 부활이 뒤따라올 것이라는 확증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백성들의 부활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있지만 내일은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며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며 우리가 그토록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때쯤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부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 찬송들을 듣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부활에 대한 뭐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켰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야 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손실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잃어버림인가,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너희들의 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지만 주님을 따랐던 경건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또 20장 19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7장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20장 19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을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그 말씀들이 어떤 본문에는 있고 또 다른 본문에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는 최소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세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적어도 세 차례 그 이상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둔감하였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 나타났던 천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깨우침을 통해서 천사들의 책망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들 때문에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교훈들과 약속들을 잘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더욱 간절히 삼가하라는 이 말씀은요. 들은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 것이라. 흘러 떠내려갈 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큰 손실을 당할 것을 염려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당했던 영적인 손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 재창조를 기념하며 우리는 주일에 안식합니다. 이것은 처음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창조의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선포하신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사실은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하루를 특별하게 부활주일로 생각하며 지내지만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승리가 넘치는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처절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자들입니다. 죄 아래, 죄의 왕노릇 아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패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승리의 날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나가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웠고 결국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한 그들을 향해서 열렬하고 뜨겁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호를 받으며 걸어가는 군병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은 이 주일날은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첫 부활하신 그날에 많은 여인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다 끝내지 못해서 금요일 저녁 늦게 주님이 돌아가셨고 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장례를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주님의 장례를 끝마치기 위해서 근심하며 그렇게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울고 슬퍼하는 이 일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의 끝마치지 못한 장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례가 필요 없으신 주님이신데 불필요한 일들로 많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슬픔 가운데 왜 잠겨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결코 잊지 말라,
마음의 색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는 일에, 마음의 새기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한 자들이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혹시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은 아닙니까? 단순히 부활하셨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매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저녁은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런 염려가 없었는데 한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월요일 날이 가장 편한 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 월요일 날은 가장 고민이 많은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잠이 깨면,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날 묵상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거짓말과 같이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주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한순간에 제거해 주셔서, 제 아내가 자주 불평하는데 제가 코를 골고 깊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에 잠겨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단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제사입니다. 이제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였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차이는 삶과 죽음만큼의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저와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저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진리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보배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모든 율법을 만족하게 하였고 하나님 또한 그 모든 화목 제물을 기쁘게 열납하셨음을 선포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진리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고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 욕된 몸을 입고 있지만은 장차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였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